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오해와 갈등과 상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모임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항상 이런 문제들은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발목을 붙잡고 이런 일로 인해서 관계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좀 나이스하게 그리고 좀 좋은 그런 인기를 가지고 아마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실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의 모남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교회를 옮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본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 문제를 겪는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런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도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담임 목회자직 내려놓고 그 교회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땅 가운데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슬기롭게 성경적인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엉켜버리고 풀지 못한 채 상당 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이것이 우리의 실력 없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를 풀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인생이 어려운가? 열심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 채 내가 그냥 익숙하게 익혀온 방식,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그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과 선택을 내림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가 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그 문제를 제대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교회를 치리하는 당회,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재직회와 이 공동의회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 골격이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회의를 앞둘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일은 그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회의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하나님의 교회 회의 안에 드러내게 될 때만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펼치는 이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런 부분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자신의 사위인 모세를 찾아와서 권면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은 만큼 문제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보행하는 자 장정만 60만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도와 보통 한 200만 정도 추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모세는 하루 종일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드로가 혼자서 그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을 분담해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나 단순하게 보면 그런 정도의 내용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려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했던 일의 성격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각종 송사사건에 대해서 재판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16절에 보시면 그 양쪽을 재판하여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양방 간에 쌍방 간에 이런저런 시시비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될 때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했던 일이 마치 민주국가 안에 있는 이 사법부가 행했던 그런 어떤 일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했던 일은 단순히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사회 안에서 단순히 그냥 사법부가 했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했던 재판은 단순히 사법부에서 내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통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잘못을 바로잡는 재판은 넓은 의미에서 통치 행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이 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일과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이 일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 행위에 해당된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재판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렸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치리한 일들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치리자가 교회를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치리자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이 사실은 백성들의 시비 문제를 다루느라 바쁜 모세에게 이드로가 물었던 질문에서 그리고 모세가 대답한 대답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시비를 가리는 문제로 바쁜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느냐? 내 곁에 서 있느냐? 라고 물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했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이 치리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대답은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이 모세에게 나오는 목적이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지도자의 고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원칙과 관련해서 볼 때 이 말씀은 교회 일반 회중들이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직분자에게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회중은 직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판단과 결정을 물으려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나 직분자의 인간적인 장점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성도들은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가, 목회자가 어떻게 일상을 사는가, 뭘 잘못하는가, 뭘 잘하는가, 그래서 목회자를 끊임없이 주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지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결별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사람이야 존경할 때도 있지만 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인간적인 장점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물론 목회자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인간적인 결정과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본래 드러내시고자 하는 주의 뜻에 대한 이해는 갖지 않은 채 사람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가 사람이 좀 부실하고 내가 기대했던 인격을 못 갖추면 그냥 틀어져 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적인 어떤 수준 뭐 이런 것들에 휘둘리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인격적인 장점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와 관계가 엉망이 되어도 좋다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도 근본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다 연약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신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와 평신도의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와 부르심의 차이로 인정하지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계급과 평신도라고 하는 이 이분법으로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중대한 실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이런 면에서 신분적인 차이 없이 사실은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조언과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으로부터 얻은 조언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도 인간적인 조언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륜을 가지고 조언해서도 안 됩니다. 직분자나 모름지기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하고 그 뜻에 근거해서 먼저 이런저런 조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직분자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펼치려고 한다면 이미 그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직분자를 따른다면 그들의 치리와 통치와 다스림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비롯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모세가 백성들에게 제공한 것이 똑같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의 시비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려준다.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모세가 내렸음에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내린 판단과 결정 이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뜻을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에 따라 행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치리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치리하니 궁극적으로 바로 이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치리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의 판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판단과 율례를 따라 행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판단과 율례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모세의 판단은 모세의 개인의 판단이 되고 말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교회가 회중들이 모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개인의 판단과 뜻을 존중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의 치리자가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리를 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치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치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치리자로 나서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교회에 속해서 치리를 받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교회 치리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한 지도자의 판단과 조언이 아니다. 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교회 치리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조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어떤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신 치리회, 당회,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하는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음에도 뭘 만들어 놓습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분히 이것은 회중정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 그렇죠? 대개 보통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는가 하면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이미 장로님들을 뽑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의 선호도를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 친밀도를 따라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장로로 혹은 집사로 세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의가 반영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중의 뜻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마치 회중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리는 공동체지 회중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리회 권위는 누구의 권위로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의 권위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단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치리회에 있지 치리회에 속해 있는 단위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한 장로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사실이 이러하다고 하면 회중은 치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묻고 직분자, 다시 말해서 치리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회중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 치리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연장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조직도 세워져야 맞습니다. 교회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유기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체는 우리 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팔이 고장나면 팔만 고장나는 게 아니죠. 오른 다리가 아프면 오른 다리만 고장나는 게 아니죠. 오른 다리가 고장나면 왼쪽 다리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아픕니다. 왜? 모든 무게를 왼다리가 다 감당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유기체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는 각 지체와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고 하시는가 하면 이 직분자를 통해서 특별히 물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분자가 제일 먼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회 그리고 집사님들이 참여하는 재직회 모든 회도 사실은 다 사람의 뜻을 모으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왜 회의를 하는가 하면 누가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낸지를 기다리기 위함이고 또 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는 더 기다리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주의 뜻 앞에 겸손하게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중지를 그냥 쫙 모으는 그런 시간으로 회의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해진 것은 치리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치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일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치리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이를 안타깝게 바라봤던 이드로가 본문 19절 이하에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19절에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15절과 16절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는 그 일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뭘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은 모세의 직임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직접 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직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자고 하면 어떤 직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다.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치에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당신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어떤 일의 뜻을 하나님께 직접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일을 백성에게 전하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에 대한 이드로의 조언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임, 모세가 서 있는 특별한 위치를 일깨워주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보여준 이드로가 이제 교회 7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결을 내리는 일은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비능률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지 알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율법 내용 전체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사도들이 말씀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집사들도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하면 잘 보시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했죠? 7장에서 설교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 빌립이 뭘 했습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의 국권을 맡은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집사들조차도 말씀에 매우 능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이처럼 주의 율례와 법도에 능통합니까? 죄송하지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집사로 세운 일들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되니 교회 안에 이상한 문제들,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직분자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치리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드로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혼자서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을 감당하면 기진에서 쓰러질 것이니 이를 분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적인 어떤 유능함, 세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을 세워서,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감당하는 무거운 일을 가볍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왜 직분자가 필요한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리는 하나지요.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체들은 여럿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고 여럿이서 그 역할을,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 골격이 그리고 관절이 우리 몸 전체를 다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관절만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몸은 벌써 고장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드로는 모세를 도와서 가벼운 일들을 해줄 사람, 교회 7일을 맡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이하에서 이 7일을 맡길 만한 사람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된 믿음에만 경건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뭐 주여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는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치리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으로 인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자는 사사로운 의견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이 일을 먼저 앞서서 행해야 교회의 진정한 치리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직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따라서 일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까요? 답은 뻔합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겠죠. 일반적인 상식이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겠죠. 물론 자기 딴에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교회가 제대로 치리될 리 만무하지요. 당연히 세상 지식이나 자기 판단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치리는 사람의 치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치리의 본질이 직분을 통해서든 아니면 은사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치리자가 되면 하나님의 치리가 아닌 인간의 치리, 즉 세상의 치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가 갑자기 허물어지는 법이 없고, 교인이 무지하고 무지한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뽑고 그러죠? 그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암울해지면서 마땅히 두지 않아야 될 어떤 수를 잘못 뒀다가 그 한 번의 잘못된 자충수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경건하다,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 라는 정도만으로 안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주의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직분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아는 자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 치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리를 맡길 만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진실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된 사람은 치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 없다는 말은 본래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본래 있어야 될 것은 진실인데 진실이 없다는 것은 본래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구속받은 신자로서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의 뜻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되죠?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는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회의를 할 때 자기 의견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영합주의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신 뜻을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 일 맡겨도 저 일 맡겨도 그냥 잘 해내는 물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기만 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드러내고 그 뜻을 고집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치리자가 될 수 없고 그런 분이 치리자가 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자격이 뭐지요? 불의한 이익, 뇌물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일을 행한 결과를 자꾸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수고를 했으면 그 수고의 결과를 일부분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한 결과가 너무 많이 남아서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항상 그런 일에만 발빠르고 그런 일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세우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판단이 구부러져요. 왜 그렇죠? 그 이익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자신에게 오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시비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옳고 그런지를 따지지 않고 자기와 친한 정도에 따라 인간적인 관계 안에 자기가 친한 정도에 따라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무엇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교묘하게 자기 뜻을 따라 어떤 일을 처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치리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 드러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교회 상상 조심해야 될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솔선수범하고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동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는 동기가 어긋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자꾸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의도와 동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일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인간의 부패와 연약함과 무능함을 정말 깨닫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을 맡기면 함부로 하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그 좋은 예가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처음에는 나섰죠, 모세가. 40세 때는. 혈기왕성해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화로도 나요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를 부르셨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이사야가 나섰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장인의 조언대로 이제 그대로 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모세가 교회 밖의 사람인 장인의 말을 듣고 마치 사람의 충고와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18장 9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손 아래서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드로에게 모종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충고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충고를 따른 충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조건이 나타나지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전제가 여기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도 보시면 이드로가 궁궐을 끝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허락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조언을 했잖아요. 조언을 했는데 내 조언대로 그냥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시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드로의 군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심과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지요? 하나님의 허락을 전제로 한 군면이죠.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냥 이드로의 조언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독자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성경에는 그 기록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음이 분명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은 결과를 시행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드로의 방문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포괄적으로 교훈하고 설명해야 될 필요성과 함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조직해서 이 일을 분담할 이 조직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으로 가면 뭐가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죠. 세부적으로 율법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0장 이후로 가면 뭐가 나타나지요? 율법과 함께 세부적인 규례들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수기로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조직하는 일들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레위지파도 뭐 고라자손, 무라리자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지파가 감당하고 어떤 지파가 뭘 짊어지고 쭉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은 다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 그리고 모세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이처럼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조언을 따라서 19장으로부터 민수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8장의 내용, 이드로의 조언의 내용은 단순히 그냥 장인이 딱 해가지고 사이를 보고 너무너 복잡하니까 일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너 혼자서 일했다가 너 병난다.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하라. 이런 정도의 권면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무엇이고 교회 치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까지 쭉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일날 교회 직분자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선호도를 따라서 나하고 친밀하기 때문에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던 이런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누구신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투표로 드러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가 가르쳐지게 되고 또 그 직분자를 통해서 주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번 주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 왕이신 교회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펴야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사람들이 모여지면 조직을 만들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감이라고 하는 개인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만 결국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질 수 없고 오직 주의 율례와 법도를 판단할 만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참으로 진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 주의 뜻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의거되고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실 때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뜻과 결정 안에 주의 뜻이 드러들 서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따른 자가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판단을 따른 우리가 되어져서 모름지기 우리 현상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다스려지는 그 귀한 역사가 이번 귀한 투표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